여러분들 그 혹시 사해 아십니까? 저기 지금 지도가 있는데 그 요르단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파란 그 부분이 이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이렇게 지면보다 이렇게 지표면보다 낮은 한 392m가 낮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는 이렇게 밝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서 이 사해는 뭐 염분의 농도가 다른 바다의 7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이렇게 슬라이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 사해는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이 사해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은혜만 받기만 하고 은혜를 내어 보내지 않으면은 이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은혜를 지키려면은 강물처럼 은혜를 바다에 흘려 보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저희들이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은 그 삶 속에서 또 계속 넘치고 생명력 있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다로 흘러보내는 일이 섬김입니다. 저희들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의 손발이 묶인다고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섬김은 이웃에 대한 섬김입니다. 이웃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섬김은 아브라함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리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2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장막문 안에 앞에서 앉아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서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지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돼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가 세 명의 나그네가 여호와인 것을 천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 신약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에 땅을 굽혀 이것은 어떤 그 경배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 은혜를 입었다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주께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그네가 천사인 것을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성경과 그 주변의 사회의 풍토에 따라서 성경의 의미를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근대 근동의 시절에서는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막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나그네를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나그네가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풍속에서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섬길 때 정중하게 또 이렇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은혜를 입었다오며 라는 것은 정중한 모습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이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그네로 바뀌어서 천사로 이렇게 나그네가 천사인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던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왜 지금 나그네를 섬기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그네 섬기는 것은요, 일반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풍토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나그네나 뭐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일들입니다. 뭐 이슬람교에도 나그네를 섬기고, 뭐 불교에서도 뭐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윤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이 가난한 자나 나그네를 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와 나그네의 섬김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나그네의 섬김이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나그네의 섬김이? 그 일반 종교나 윤리에서 하는 그 나그네의 섬김과 이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의 섬김이 차이가 없다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다른 종교 생활하는 종교 생활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예. 11장 19절, 여기 11장이 아닌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그네 섬겨라.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을 때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다. 너희들이 그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그네 생활을 벗었는데 그 마음의 심정으로 나그네를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 나그네를 섬기는데 내가 나그네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전에 나그네였었다. 내가 하나님 없었을 때는 나그네였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그네와 같은 낮아지는 마음으로 이 나그네를 섬기고 그리고 그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너희의 복음을 증거하여야 그 섬김이 나그네에 대한 올바른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요한 3서 1장 5절 전장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나그네에게 행하는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웃 사랑의 표현의 대표적인 표현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그 믿는 사람, 성도들이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 모습을 보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7장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족속 모든 그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 이 할례의 모습은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세례받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결국은 할례받은 백성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그것을 수정하십니까?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간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고 구원의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섬김으로 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이게 지금 나그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이 섬김의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성경적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즉 에스겔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그네를 학대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는다고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섬김을 행하지 않을 때 섬김의 행동,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된 백성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있는 그 선한 행위의 심판과 선한 행위로 하지 않았던 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지금 인자가 오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양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희들은 양들이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다음 절 35절에 나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죽을 때 너희들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편에 염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 이유가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불에 들어간다고 염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뭐라고 지금 임금에게 항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언제 나그네를 공양하지 않았고 언제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고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병든 것을 보고 섬기지 않았나이까 라고 지금 임금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염소가 내가 이렇게 나그네를 섬겼다고 말씀하는 것은 섬긴 것 맞아요? 아니에요. 섬겼어요. 섬겼는데 만왕의 왕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섬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섬긴 사실이 사실인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염소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섬겼을까요? 염소들이 나그네들을 섬겼을 때 그 섬긴 마음의 자세는 받을 것을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돈을 빌려받는 사람과 빌려준 사람하고 그 돈을 받을 것을 누가 압니까? 빌려준 사람이 압니다. 빌려받은 사람은 내가 돈 이거 언제 이렇게 갚아야 되지? 내가 돈 빌린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왜 그렇게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기억합니까? 내가 돈을 받을 것을 기억하니까. 이 염소가 하는 이야기들은 나그네를 섬겼는데 나그네들에게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섬기면은 내가 뭔가 보상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양들은 반대로 양들은 왜 내가 나그네를 섬긴 것을 모릅니까? 나그네를 섬겨도 내 마음속에 그들을 통해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섬긴지 모르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나그네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어떤 나그네를 섬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본문의 말씀에 이 섬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의지할 것 없는 가장 작은 자야들에게 행한 것이 내가 나를 섬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은 줄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면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어도 내가 다시 이 어떠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앞으로 1년 뒤면은 이루어지는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왜 섬기냐?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받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닐 앤더슨 속에 부정한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한 선생님의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변화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테디입니다. 테디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테디는 항상 친구룩하고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니까는 아무도 테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톰슨 선생님이었는데, 톰슨 선생님도 테디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테디가 5학년 때 크리스마스 때 톰슨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합니다. 엉성한 테이프에 뭐 찢어진 포장,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앞에 톰슨 선생님께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선물 열어보니까는 알맹이가 빠진 팔찌, 그리고 싸구려 향수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근수근 했습니다. 어떻게 뭐 저런 것들을 선물로 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 이야기를 들은 톰슨 선생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 팔찌를 내 손에 껴보기도 하고 향수를 손에 이렇게 몸에 뿌리고 손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향 참 좋은 걸 그 아이들도 그러니까는 막 왜 그래 그랬던 것이 와 하면서 야 이거 좋은 선물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 테디는 선생님한테 가서 조용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에서 내 어머니의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팔찌가 선생님에게 너무 잘 어울려요. 선생님이 제 선물을 좋아하시니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테디가 학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톰슨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톰슨 선생님은 새로운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르고 느린 아이들, 특히 테디와 같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테디는 점점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친구를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더니 친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디가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은 한참 동안 이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편지 한 통이 톰슨 선생님에게 날라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제가 우리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테디 스톨라이오 올리. 또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톰슨 선생님에게 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께 제가 1등으로 졸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학생활이 쉽지 않았지만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테디 스톨라이드 올리. 그리고 또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톰슨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존경하는 톰슨 선생님께 오늘 저는 테오드로 스톨라이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달 27일 날 결혼합니다. 꼭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은 앉으셨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가족은 선생님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랑으로 테드 스텔라이드 드림. 톰슨 선생님은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테디 어머니가 앉아야 있어야 그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생님은 테디에게 잊지 못할 섬김의 사람이었고 그 섬김에 의해서 테디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를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유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그네를 섬겨서 그 나그네가 죄인인 나그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허다한 많은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덮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섬김을 통해서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받지 않고 주는 섬김을 통해서 나그네가 나그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너희를 더욱더 사랑하고, 너희들이 우리가 비록 큰 죄를 져서 허다한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을 덮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섬김을 통해서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킨 죄인을 통해서 허다한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를 덮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